고린도 후서 44번 메시지 새 언약의 사역자들 13번째 7장은 또한 고린도 후서의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관한 부분의 일부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살았던 생활의 어떠함을 묘사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7장 2절부터 7절에서 표현된 것과 같은 바울이 가졌던 영의 느낌을 감지하도록 추구할 것입니다. 7장 2절부터 16절을 읽을 때 중요한 문제는 바울의 느낌과 함께 그의 영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역하는 생활로부터 나온 친밀한 관심. 7장 2절부터 16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역하는 생활로부터 나온 친밀한 관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모든 믿는 이들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이상 우리는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나 장로나 집사가 되는 것에 관계없이 신약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역자는 교회, 즉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모든 믿는 이들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사역은 단지 사도들이나 장로들에 의해 수행될 뿐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의 목표는 이러한 모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것을 회복하여 교회가 건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바울의 말에 근거하며 거기에서 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자와 교사들은 사역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이르도록 성도를 온전케 함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건축자가 되어 교회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사역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역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수년 전에 나는 영적이고 거룩하고 승리하는 믿는 이들이 되도록 격려하는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역하는 생활을 살도록 우리를 권고하는 책은 한 권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며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며 어떻게 승리하는 자가 되는지에 관한 책은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사역하는 생활을 사는지에 대해 말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런 책을 읽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거의 50여 년 이상 되는 여행 기간 중에 나는 많은 다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특히 나는 영적인 것으로 평판이 난 많은 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기억으로는 심지어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합당한 사역하는 생활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이고 거룩하고 승리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러운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역하는 자들이 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사역하는 생활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생활.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보는 사역하는 생활은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영적이고 거룩하며 승리하는 사람이지만 열매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영적인 것과 거룩함과 승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질적으로 참되고 진실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는 없으면서 영적일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성경에 의하면 영적이 되는 것은 열매 맺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이고 거룩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15장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분부하시며 심지어는 많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사역하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집 주위에는 많은 과목들, 즉 복숭아, 레몬, 귤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어떤 나무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재해버려야 할지 두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 나무들이 열매는 없었지만 그것들은 계속하여 아주 잘 자랐습니다. 사실상 그것들은 푸르고 싱싱한 잎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더 잘 자랄수록 내게는 더욱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나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이 나무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잎은 푸르고 가지는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이고 거룩하며 승리할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는 믿는 이들의 예로서 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역하는 생활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사역하는 생활이 있어야 함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초기에 나는 고린도후서 7장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들 메시지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이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한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점에 관한 메시지를 수차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장에 있는 바울의 느낌과 영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친밀한 관심을 봅니다. 참된 관심을 위한 필요.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지식이 풍성하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매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은 열매를 맺고 사역하는 생활을 사는 대신에 다른 이들에게 사망의 고통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제가 다른 지방을 방문하여 집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의 결과는 많은 이들을 죽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틀린 말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옳은 말로 인해 죽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을 목양할 때도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죽임과 열매가 없는 이유는 친밀한 관심의 부족 때문입니다. 특정한 교회에서 집회를 가는 형제가 단지 메시지 전하는 것만을 관심할 뿐 그 지방에 있는 교회를 위한 참된 관심은 전혀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하고자 할 때도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지식과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지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영리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매우 좋은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스러운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머니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부드러우며 친밀한 관심을 갖습니다. 반면에 어떤 계모들은 지식이 많고 은사가 있으며 영리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친밀한 관심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이나 성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이 점은 동일합니다. 필요한 것은 사역하는 생활에서 나온 친밀한 관심입니다. 교회와 함께 집회를 하는 형제들은 교회를 위한 참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지식이나 재능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뛰어난 메시지 전하는 것만을 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젊었을 때 나는 고린도후서 7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성스럽고 고전적인 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은 내게 전혀 고전적인 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이 성경에 왜 있어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고린도후서 7장과 같은 장이 왜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디도의 옴으로 격려를 받았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7절에서 그는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왜 고린도후서 7장이 신약에 있는지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이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이것은 당신이 말씀을 읽는데 무언가 부주의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이 장을 주목할수록 나는 이 장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것을 깨달을수록 나는 더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친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뿐 친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일은 열매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좋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친밀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갖는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친밀한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니 형제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참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친밀한 관심을 가진 만큼 우리는 우리의 길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매우 좋은 간증이 보았노라 그리고 들었노라 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 데니스 맥켄드릭은 불신자들의 무리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웅변이나 은사나 능력은 그들에 대한 당신의 관심만큼 깊이 사람들을 만지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까지도 깊고 친밀한 관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는 아이들의 종아리를 때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가 종아리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그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사랑하는 영과 자세로 그를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그녀가 자녀의 종아리를 때릴 때에도 그녀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자신들을 징계하는 것이 사랑의 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은 사랑과 관심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특히 7장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을 향한 바울의 친밀한 관심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함.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매우 감정적이었습니다. 13절에서 그는 디도의 기쁨 위에 우리가 더욱 넘치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다비는 더욱 넘치게로 번역된 헬라어 관용구를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하는 생활에서 매우 인간적이며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바울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이 너무 깊고 친밀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심 없이는 바울이 가졌던 것과 같은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도들을 향한 관심이 부족하여 서리처럼 차가웠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대신 우리는 심지어 그들을 더 차갑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녹여주고 따뜻하게 감싸줄 봄날씨가 필요합니다. 반복하거니와 사역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사역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생활입니다.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배우십시오. 이것은 그들을 향해 친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린도후서 7장을 바울의 친밀한 관심의 문제를 접하지 못한 채 읽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이러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열매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생명을 사역하기 원한다면 그들을 위한 참된 관심, 즉 감정 어린 깊은 친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너무 관심하는 것이 틀림없다면 그때 나는 다른 이들에게 바보 같거나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간청. 7장 2절에서 바울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고 말합니다. 6장 14절부터 7장 1절에 있는 바울의 솔직한 권고는 빗나간 믿는 이들을 그들을 더럽혔던 어떤 것을 접촉한 데서 거룩한 하나님께로 되돌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화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삽입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7장 2절은 믿는 이들에게 사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고 사도들을 영접할 것을 간청하는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연속입니다. 이 구절부터 이 장의 끝까지에서 사도는 그의 간청 안에서 믿는 이들을 향한 그의 친밀한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한 후 위로받고 격려받아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영접하라 고 말할 때 실제로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거하기 원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좁은 데다가 여러분 자신을 닫고 있다. 여러분은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마음을 넓히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관심한다.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활짝 열고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바울이 2절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영을 갖지 않고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다면 당신은 무의식 중에 자신이 영적인 것에 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며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2절에서 바울이 하는 것과 똑같이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 안에 당신을 영접하여 당신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틀림없이 이것은 다른 이들의 깊은 심중을 만질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뺏은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변호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손하거나 정중한 말씨가 아닌 친밀한 관계에 있는 표현을 갖습니다. 바울은 말할 때 솔직했지만 또한 매우 친밀하고 정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바울과 그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우리와 친밀한 사람들에게만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인들이 사도들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려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혀 우리를 받아들일 것을 호소한다. 고린도인들이여, 여러분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 얼마나 깊고 부드러우며 친밀한 말입니까? 얼마나 깊은 심중을 만집니까? 깊은 관심으로 인해 격려받고 기뻐함. 4절은 계속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헬라어 위로와 기쁨의 문자적인 의미는 특정한 위로와 특정한 기쁨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도 또한 바울의 말은 친밀하고 정감이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육체는 몸과 혼을 포함하고 있는 겉사람을 지칭합니다. 다툼은 밖에 있었고 두려움은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툼과 두려움은 외적인 몸과 내적인 혼에 연관됩니다. 육체 안에 안위를 갖지 못하는 것은 영 안에 안위를 갖지 못하는 것과 다릅니다. 6절은 그러나 내버려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의 첫 번째 서신에 대한 고린도의 믿는 이들의 반응에 대한 그의 깊은 염려 때문에 바울은 그의 영이 편치 못했으며 심지어 그의 염려는 매우 무거운 압박이 되었고 그들의 반응에 대한 소식 때문에 몹시 디도를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제 디도가 왔을 뿐 아니라 그들의 적극적인 반응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도에게 매우 커다란 격려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 계속합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바울은 그의 관심으로 인해 매우 정감이 풍부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화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역하는 생활, 즉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역하는 생활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는 사역하는 생활의 결과입니다.